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 5, 6, 7절이요. 같이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떡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은 진실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영원한 지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때 한 8살인지 9살인지 모르겠어요. 토요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들어와가지고 아빠 뭐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설교 준비하고 있지 그랬더니 아주 위대한 명언을 남깁니다. 설교는 반복이죠.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설교는 반복이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 말 한 줄 모르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영원한 지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이 말을 거듭거듭 반복반복해서 말을 하죠.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람에게 무엇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주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죠. 지금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출전한 각국 선수들 이때를 위해서 얼마나 땀 흘리며 연습했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말씀 한 구절 우리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이요.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번 목요일 30일 조정경기 여자 싱글 스컬에서 뉴질랜드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엠마 트윅 선수는 올림픽 경기에 4번 출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올림픽 경기가 4년마다 있으니까 적어도 12년 이상 도전한 거죠. 그래서 금메달을 따냅니다. 저는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조정을 아마추어로 1년 이상 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힘든 운동인지 알아요. 싱글 스쿨에서 따낸 거예요.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금메달은 한 사람만 얻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씀을 들으면서 아, 사랑이라는 이거 장난 아니구나. 실제로는 그의 살기 힘든 요구가 우리에게 있구나. 금메달을 따는 거 쉬운 과정 아닙니다. 엄청난 땀이 그 가운데서 흘려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앞에 놓인 이 믿음의 경주, 이겨야 하는 도전이 무엇일까요? 싱글 스컬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양쪽으로 노 두 개를 잡고 이렇게 그 하는 조정 경기거든요. 아주 힘들어요. 2km의 그 레이스 가운데 누가 빨리 도착하느냐, 그게 그 시합의 성패를 가르죠. 그럼 우리의 시합은, 우리에게 놓으신 요구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해야 이기는 것인가요?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사랑은 진실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정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리를 기뻐하는 것 사랑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가까이 하는 것, 그게 사랑? 뭔가 부족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가까이 하는 것은 성경 말씀 다른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고 그거 옳아요. 틀린 게 아닙니다. 진실이에요. 그러나 이 문맥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한다. 누가 진리인가?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 사랑이다. 아, 이것도 뭔가 어색해요. 왜 이런 해석적인 오류를 하는가 하면 그 성경 구절이 있는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맥이란 그 성경 구절에 문장이 들어있는 전후 정황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챕터, 어떤 경우에는 전체 서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혼 구원할 때 구원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신약 성경 읽어가면서 구원이란 말이 나올 때 항상 영혼 구원과 관련된 것이구나라고 문맥 따지지 아니하고 적용하면은 이런 오해를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4장 30절 보겠습니다. 여기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오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나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기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 구원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여 달라는 부탁인가요? 아니에요. 공경에서 구출해 달라는 부탁이죠. 무엇으로 여기에 나오는 구원이란 말이 영혼 구원이 아니라 위험으로부터 구해 주십시오라는 의미의 구원인지를 알 수 있나요? 문맥. 그 문맥은 새벽에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원을 구출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단 말이에요. 사랑은 진리를 기뻐합니다라는 말씀은 어떤 문맥, 어떤 정황에서 되어진 말씀인지 잠시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어떤 상황이에요. 갈등을 겪고 있어요. 관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교우들끼리 사계 분파가 나누어져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있었고 고린도전서 13장 앞에 뒤에 12장과 14장에 보니까 은사를 가지고 말이죠. 서로 비교하면서 경쟁하는 가운데 적대감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문맥이라고 합니다. 그런 정황에서 지난 시간에 상대방에 있는 사람, 다른 편에 속해 있는 그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 그것이 사랑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루었고 만약에 그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형태로 너희 삶이 진행되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실패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은 이어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게 무엇인가? 사랑은 진실과 함께 기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나와 입장이 다르고 나와 진영이 다르고 내가 좋아하는 지도자가 다르다 할지라도 나 자신이 손해보고 행여 불이익을 당해도 진실의 편에 서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란. 예를 들어서 나는 바울파예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좋아해요. 나와 대립관계에 있는 어떤 형제가 아볼로파에 속해 있어요. 아볼로를 좋아해요. 아볼로를 막 칭찬하고 바울 편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각을 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나와 대립관계에 있는 불편한 바로 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진실을 말해주면 그 사람의 억울함이 풀릴 수가 있어요. 그때 내가 침묵을 지키는 대신에 진실의 편에 서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힘듭니다. 자, 여기에 세 명의 딸이 있는 어느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전도사님 가정 꼭 상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첫째 딸과 둘째 딸이 무슨 일로 싸워서 불편한 사이가 됐어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없는 사이에 둘째가 집안 청소를 해놨어요. 보통은 첫째가 하는데 둘째가 그날따라 했어요. 엄마가 집에 들었으면서 첫째가 그렇게 건의하면서 첫째에게 잘했다고 칭찬을 해요. 그때 사랑은 진리를 기뻐한다라고 할 때는요. 아냐 엄마 이번 청소는 동생 이름을 대면서 누가 했다니까 이렇게 말해주는 그거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불편한 관계에 있지만 진실의 편에 서는 것. 이것은 우리 세대에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이 방에 있는 이 예배 처소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어떤 누구도 불편한 관계에 있는 어떤 대상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많이 불편한 사람, 조금 불편한 사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중심 인물이 되어서 그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될 때 보통의 경우는 허물과 실수가 언급이 되겠죠. 그런데 가만 듣다가 보니까 내가 그 사람 불편해하지만 싫어하지만 심지어 적대 관계에 있지만 어떤 영역에 대해서 누군가가 말을 한다 보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그때 내가 그 대화를 엄밀히 즐길 수도 있고 침묵 가운데 그런데 이거는 아니야 라고 변호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뉴질랜드 총리가 여자 총리 자신다 아든 총리죠. 싫어하는 사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주에 액트당 리더인 데이빗 시머가 자신다 총리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This is a prime minister who likes to be liked.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좋아해 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총리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옳은 일을 하기보다 정치적 인기를 우선시하고 여론조사에 사로잡힌 총리이다. 이렇게. 이런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근데 어떤 웹사이트에 보면 이 자신다 총리의 리더십 특징에 대해서 12개를 쭉 나열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것까지도 아마 그 웹사이트에 그 글을 올린 사람은 좋아하는 쪽에 있는 것 같아요. 12개의 리더십 특징을 나열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보건대 이것은 맞다라고 생각한 그것이 Understanding the power of empathy. 공감의 능력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지도자. 그러니까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는 그에 대해서는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하나란 말이에요. 내가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상관이 없이. 그 총리에 대한 성토대 싫어하는 것을 표현하고 왜 나와 가치와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할지라도 리더십이 형편없다 하다가 이런 부분에서는 인정해주는 진실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왜? 나하고 각을 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가운데 오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 여러분은 주님께서 좋아하시고 주님께서 말하길, 주님께서 생각하길, 주님께서 보시길 원하는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십계명은 10개의 계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관련된 명령이고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 마지막까지는 사람 사랑 관련된 명령이에요. 제9계명은 물론 사람 사랑에 이웃 사랑에 관련된 계명이겠죠. 출애굽기 20장 16절 잠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이 왜 이웃 사랑과 관련된 것인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데 이 이웃이 나와 사이가 좋지 않는 관계로 대입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 사람 나 안 좋아해. 내가 침묵하거나 아니면 사실을 조금만 비틀어서 그 사람을 불리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않고 사실은 싫은 관계, 적대적인 관계, 경쟁관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때도 진실을 택해라. 그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진실의 편에 서는 대신에 왜 거짓 증거를 하는가 하면은 자기 보호 때문에 그래요. 자기 보호 본능이 작동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못한 일 있으면 그래서 왜 그래서 이렇게 추궁하면 동생이나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하셔. 왜요?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요. 누구를 희생시켜서라도 자기를 보호하는 것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군가를 희생해서라도 나를 보호하는 이 이야기 관련된 것이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입 큰 개구리 이야기. 입 큰 개구리 이야기가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보니까 조금 시대가 변했는지 진화했더라고요. 평화로운 숲속에 사자 왕의 생일날이 되었다. 여러 짐승이 모여 술과 음식을 나눠 먹으며 생일을 축하했다. 입 큰 개구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지 하도 오래돼 자기 앞에 있는 음식은 물론 멀리까지 손을 뻗어가며 개글스럽게 먹어댔다. 보다 못한 늙은 너구리가 한마디 했다. 땅에서도 살고 물에서도 사는 놈은 나가거라. 그러자 그 입 큰 개구리가 하마를 힐끗 보더니만 야 하마 너 나가래. 이 말에 신경질 난 너구리는 눈이 큰 녀석은 자진해서 나가거라 했다. 그 말을 들은 개구리는 울먹이며 이제 그만하세요. 붕어가 불쌍해요. 우리 옛날에는 이 붕어 이것은 없었거든요. 부부 싸움을 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부부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그 억울함을 누군가에게 호소할 때 반드시 그래서 예외가 없습니다. 뉴질랜드도 그래요. 우리 한민족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자신의 잘못과 허물은 축소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허물과 잘못은 과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부 싸움을 하면서 그릇을 던졌어요. 그 말은 절대 안 합니다. 자기가 언성을 높여서 욕한 것은 말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했는데 라고 줄여서 축소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실의 편에 서기보다는 자신을 보호하는 그 본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는요. 네, 거짓의 아비가 직접적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개입할 거예요. 이 말은 거짓이 난무할 거라는 거죠. 아주 엄청난 분량의 거짓과 가짜가 세상을 덮을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청취하는 그 유튜브 채널 거짓과 가짜의 전쟁입니다. 미디어. 자, 이게 시작이 되었어요. 저와 함께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 2절 말씀이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의뢰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과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2000년 전에 사도바울이 말씀한 것이지만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세대에 훨씬 가깝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듯합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자기 양심이 과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진실의 편에 서기보다는 손해 안 보기 위해서 내가 안 다치기 위해서 내가 불이익 안 당하기 위해서 거짓말에 서는 그것을 훨씬 더 많이 할 거예요. 우리 세대 가운데. 자 그런데 이 와중에서 성령의 인도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불리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돼도 진실의 편에 서서 말하는 그런 무브먼트가 또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실이신 그 주님이 가깝게 다가오고 나를 주장하고 주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진실의 표현에서는 손해가 되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이신 주님은 이런 진실한 사람을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드레피스 사건은 아주 유럽 쪽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때 그 외무고시를 준비했는데 그 과목 중에 하나가 국제정치학이 있고 그 국제정치학 가운데 외교사가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서 처음 이 드레피스 사건을 그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지금으로부터 125년 전 프랑스 군사 재판에서 무고한 사람을 독일 스파이로 몰아간 사건입니다. 1894년 12월 22일 프랑스 육군 대위이며 유대계 프랑스인 알프레드 드레피스가 종신형, 다시 무기징역 선고받습니다. 죄명은요? 반역죄. 그리고 지금 남미에 있는 프랑스령 기아나의 악마섬에 무배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프랑스 정부가 진짜 범인을 알고도 재판을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반유대적인 가톨릭 교회가 프랑스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사회 분위기에서 알프레드 드레피스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유배된 지 3년 뒤 1898년 1월 13일에 당대 최고 작가인 에밀 졸라가 신문에 나는 고발한다 라는 제목으로 대통령에게 보내는 수신을 게재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랄 때 그 아재 개그 할 때 프랑스 최대의 불효자 하면 에밀 졸라. 요즘도 그런 개그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에밀 졸라가 이 편지를 그 상당히 큰 분량입니다. 게재했을 때 대통령 각하, 오늘 저는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만일 정식으로 재판을 담당한 사법부가 만천하에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제가 진실을 밝히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의무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역사의 공범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장문의 편지를 통해서 독일 간첩으로 누명을 쓴 드레피스 대위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아주 명문입니다. 이 글이 발표된 뒤 인기 작가로서 칭송을 받던 그는 큰 역경에 처합니다.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퍼져있던 프랑스 사회를 이 글이요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군중의 표적이 되어서 끊임없이 살해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던 그는 마침내 친구들과 조국의 부림을 받고 영국으로 망명합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애초에 저는 이 일을 단순히 연민과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잔혹한 형벌로 괴로워하고 있다. 제 눈에는 오직 이것만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고통에서 구하기 위해 이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무죄를 확신하자마자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 그 불행한 사람이 겪는 모든 고통, 그 잔인한 운명의 희생양이 되어 캄캄한 감옥에서 그가 홀로 겪는 고통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연민에서 저는 용기를 낼 수 있었고 오직 그 갇힌 자를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것, 그를 짓누르는 무거운 돌을 들어올려 눈부신 햇빛을 받으며 상처를 보살펴줄 가족에게로 돌려보내는 것만을 생각했습니다. 이 드레피스 사건은요, 이스라엘 회복운동 시오니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나라가 있어야 되겠다는 자각을 크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54년 뒤에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재탄생합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없거나 또는 심지어 손해가 발생했을 때 진실의 편에 서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진실의 편에 선다는 이 진리는
이 때를 사는 성도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다음에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몇몇 성도에게는 어려운 진리일 수도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마음에 듣고 정리해 주시는 아주 유익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함께 볼 성경 구절은 스가랴서 12장 3절입니다. 스가랴 1, 2, 3, 12장 3절. 스가랴서 12장 3절이요.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다.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르고 모이리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 어떤 곳에 무거운 돌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 없으면 안 되는데 없애려고 자꾸 시도해요.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자는, 들어서 없애려고 하는 모든 자는 크게 다칠 것이다. 뒤에 부분은 이 내용입니다.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 이 일은 일어납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2500년 전에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홀로코스트, 유대인 600만이 죽임을 당하는 독일을 주축으로 한 범죄 행위,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더 큰 규모의 홀로코스트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독일이 주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참여하는 어떤 무브먼트가 될 것이에요. 이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연합이 일어날 것이고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예루살렘을 없이 하려고, 이스라엘 없이 하려고, 유대인들을 전체를 없이 하려고 하는 뭔가 캠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때가 되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우방, 친구 국가라고 하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미국도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유일하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를 위해서 보호하고 막아쓰고 먹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심지어 자기의 고귀한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불법의 사람에 의해서 전 세계가 이러한 불의에 동참하게 될 때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진실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하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 요한일서 3장 16절은 아까 제가 서두에 잠시 언급했던 요한일서 3장 16절은 어느 시대에도 진리이지만 특히 지금 우리 세대에 큰 진리로 작동할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는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기서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목숨을 버리신 분은 성육신하신 아들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형제는 누구일까요? 물론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형제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언급하신 내 형제라고 말씀하신 유대인들의 공경을 보면서 진실의 편에 서서 자기 목숨을 드리는 날이 올 것이. 사람은 불이익을 당해도 내 목숨을 요구하는 그런 환경에서도 진실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서 이 영광스러운 이 진리를 사는 것을 실행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WWJD 세계적인 손목밴드 혹시 본 적이 있나요? 미국에 20년간 1990년에서 2010년 정도까지 미국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WWJD가 새겨진 목걸이 또는 뭐 손목밴드를 하고 다녔는데 자동차 스티커에도 도시락 통에도 머그컵에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 너무 상품화되어 버려서 원래 정신이 많이 퇴색되었지만 이 질문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선택이 힘들 때 뭔가 기준이 애매모호할 때 이 원리를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보실까? 어떤 선택을 내리실까? 어떤 마음을 먹으실까? 진실 규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내가 났으면 억울함이 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용기가 나지 않을 때 그리고 특별히 상대방이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답이 바로 나와요. 진실의 편에 서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 우리 성경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내 이웃은 내 삶의 반경에 들어온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근데 대부분 나를 불편하게 하고 크고 작은 고통을 안겨주는 그 대상입니다. 자녀가 그 중에 하나이고 배우자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사업하는 동료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내 삶의 반경에 들어온 누구에 멀리 있는 누군가 아닙니다. 근데 내 자신과 같이 나를 아끼듯이 내 진리를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11개의 사랑에 대한 그 캐릭터, 사랑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았는데 내 삶의 반경에 들어온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계명이 어때요? 사랑은 오래 참고. 부모 말 안 듣고 애 먹이는 자식 오래 참아준다. 그게 쉽나요? 근데 반복된 미성수, 그것이 쉽나요? 아닙니다. 시기하지 않는 것, 일반적으로 시기하지 않는 것 쉬워요. 내 생각에, 내 마인드 가운데 경쟁상대에 있는 비교식 가운데 있는 그가 성공하고 뭐 자기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공을 함께 기뻐해 주는 그 주님께서라면 어떻게 보실까?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쉬운가요?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불행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불행을 기뻐하지 않는 것, 그게 맞아요. 강아지가 있는데 거리에서 못 먹고 뭔가 자국자국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내가 구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때 내가 발휘하는 것, 당연히 우려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그 강아지가 나와 적대관계에 있는 누군가의 소유 강아지예요. 그때는 달라져요. 그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그 불행이 그 사람의 소유의 강아지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 그래서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 가서 이거 낚아채는 것, 쉽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내면을 보세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를 보상하세요.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도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트라이애슬론 경기는 한국말로 하면 철인 3종 경기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을 정도로 철인, 우리 가운데 잘 아는 사람 또 여기 시합에 몇 번 출전했던 사람이 계십니다. 트라이애슬론 경기요. 수영 1500m를 막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사이클 집어 타고 40km를 막 달리고 난 다음에 10km를 마라톤해요. 철인이에요, 철인. 이 시합이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의 시합,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진실의 편에 서는 거 이게 쉬울 것 같아요? 광주 민주화 운동, 옛날에는 광주 사태라고 했는데, 그때 무고한 사람들, 약 200명 정도 죽었어요. 뭐 사상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지금 누가 발포 명령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짝하게 맞서서, 억울한 그 피해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 없어. 한두 사람 있기는 했는데 다 묻혀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인이 없었을까요? 그 수많은 윤리자 가운데 기독교인이 없었을까요? 안수집사가 없었을까요? 장로가 없었을까요? 그런데 왜 침묵해요? 진실의 편에 서는 것은 힘들어.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와 이 관계에 있으면 침묵하거나 비겁한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희생해서라도 책임 전가하는 것으로 나아가죠. 그것이 육적인 선택인데요. 이러한 시대 정신에 맞서서 유익이 없거나 손해가 발생하고 불이익을 당해도 진실의 편에 서는 것. 그 사람이 비록 나와 정치 노선이 다르고 비록 나와 원수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라 할지라도 진실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경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침묵한 것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알아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 하나님만 의식하고 내가 분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도전 가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의 편에 서는 것이 사랑이라 했습니다. 고린도교회에 서로 반목하고 비교하고 각을 세우는 가운데 상대방의 삶 가운데 불행한 일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 것 사랑이듯이 동일하게 내가 변호해주면 내가 대신 말해주면 억울함이 풀리는 그 상황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 주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상황이 일어날 때 직면할 때 주님께서 당연히 진실의 편에 서셔서 말하고 행동하셨음을 확신하면서 우리 또한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이끌어 주십시오. 진실의 사람 되게 하십시오. 주께서 진실이시듯이 진실의 편에 서서 그러기 원합니다. 이 사랑에 있어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지겠습니다. 일어나 주십시오.